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마땅히 알 바를 가르쳐 주시고 마땅히 갈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놓고 선택을 합니다. 이게 더 좋은가, 저게 더 좋은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 선택할 때 어떠한 것이 나타나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것이 나타나요. 무엇을 더 중히 여기고 무엇을 더 이렇게 원하고 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 감추인 것들이 그 선택하는 데 나타납니다. 두려워하면 올무에 그 걸린다 그랬어요. 이게 옳은 줄 알면서도 이것을 함으로써 얻어질 어떠한 그러한 그 불이익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우린 그걸 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거를 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아,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겠구나, 있는구나. 그것이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여서 말씀대로 사는 거를 보면 그거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렇게 선택하는 걸 볼 때 아, 이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매사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놓고 무엇을 좋은 것으로 놓고 무엇을 더 나은 것으로 놓는지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다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지낼 때도요 항상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십시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것이 말씀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에서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아니면은 사람들이 끌고 가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뭔가 뒤죽박죽 되어버려서 정말 중요한 일, 정말 없어서는 아니 되고 해야만 하는 그 일은 자꾸 뒤로 미뤄지고요. 그러고 하루하루 가면은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헛된 일만 하고 헛된 것만 쫓다가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도 못하게 됩니다. 전 세계를 얻을지라도 참 생명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거는 참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않으면 다 헛되다. 지금 전도자가 세상의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은 그건 꼭 있어야만 된다. 그것은 꼭 해야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세계, 그것이 해 아래 세계고 그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에게 등졌어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정말 우리가 즐거운 일이든 아니든 원하던 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거는 결국은 다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그 중에서도 그러나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쁘게 또 누리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매일매일 속에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구석구석에 온통 숨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기보다는 그 눈앞에 있는 내가 느끼고 내가 그 말하는 그러한 것에 집착해서 그것을 옳다고 해서 늘 불평하고 늘 모자르고 늘 불안해하고 그리고 늘 시비를 걸면서 삽니다. 그러니 얼마나 시달리고 얼마나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매일 괴로움이 족하고 70, 80 살아야 수고함과 그 슬픔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인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주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돌아가면은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삽니다. 눈물도 없고 늘 기뻐하며 모든 것 감사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불안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짐지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과 그 주님 주신 주님의 기쁨 그리고 그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 되어서 사는 그러한 그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롭지 않아요. 절망이 없어요. 상황이 지금 어떻게 가든지 간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신실하게 실수 없이 지금 잘그 뜻대로 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도 그 이루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을 맛보는 게 아니라 천국의 평강과 기쁨과 그 하나됨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사요, 그리고 축복입니다. 오늘 전도자는요, 사람의 그 이름이 아름답고 그 보배로운 것이요. 그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뭐, 이름이 예쁜이라, 아름다움이라, 그래서 아니에요. 우리 어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아름이로 짓고 하나는 다운이로 짓더라고요. 합하면 아름다운이에요. 우리 요새는 그 한국 사람들이 한문이 아니고요. 한자가 아니고 순수한 그 한국말로 이름들도 많이 짓고요. 그 예쁜 발음에, 예쁜 뜻의 이름들을 많이 이렇게 짓습니다. 그럼 참 재밌는 이름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받은 아름다운 이름, 주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하나님 빼놓고 얘기를 하자면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어떠한 삶과 인격이 추앙받을 때 그것을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오직 왕이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공로를 통해서 얻은 그러한 명성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이 아름답기 때문에 얻어진 이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거는, 귀중화되는 것도 되고요. 여기 기름이 향유입니다. 향기가 나고, 그리고 정말 부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부요함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럼 그러한 향기가 나고 그러한 정말 부,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찾는 그 부,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에 집착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니고 몸에 붙이고, 그리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나타낼 수 있는 어떠한 향유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더 귀하다, 더 낫다예요. 사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어느 것이 나냐? 그런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과 세상이 준 것. 근데 세상이 준 거는 보이는 것이고 세상이 하나님이 준건안 보이는 것이에요. 물론 세상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지금 아름다운 이름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친히 임하신 건데요. 그거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볼수 있고 맛볼 수 있고 그리고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아는 자만 아는 거죠.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처럼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는 그 똑같은 이름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알아져요. 근데 그것이 더 낫다.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의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건 모든 크리스천 성도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삶으로는요, 현재 하나님 것보다 더 중히 여기고 더 낮게 여기는 것은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잡고 있는 것이에요. 말은, 생각은, 고백은 하나님 것이 더 좋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놔도 돈 놓으면 안 되고 하나님은 놔도 사랑하는 식구들, 무슨 연인, 그런 거 놓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놔도, 직장은 놓으면 안 되고, 뭔가 살 방편, 나에게 없어서는 안될 것, 내게 중요하고 보배롭고 한 그러한 것을 땅의 것으로 다 잡고 있으면요. 지금 전도자는 그게 다 헛일이고 바람에 날아가는 겨 같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바람을 잡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래요. 잡아도 결국 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손을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은, 보배롭고 아름다운 그 이름은 이 세상에 보배롭다고 하는 거에 비할 바가 아니지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과연 낮게 여기고 정말 그거를 중히 여기는가? 전도자는 그 아름다운 이름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리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이거는 우리가 태어나는 건 경사지요. 그리고 그 잔치집도 경사예요. 그런데 초상은 경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는 거를 경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원하지 않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끝이 죽음이에요. 나의 삶의 이 땅에서의 수고함이 끝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의 삶은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사냐는 질문이 거기서 나와요. 죽는데 왜 사냐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다 해도 우린 죽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거,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다 가진 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사람이 결국 이와 같이 됨으로 모든 육체가 다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모든 영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자가, 산 자가 그것을 마음에 유심한다. 그거를 마음에 두면은 나의 삶의 존재 의미, 그리고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한들 사람끼리는 거기에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냐, 나의 삶이 무엇이냐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철학자가 이것저것 다 얘기를 해도 거기에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목적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죽는 것도 아름답고 죽는 것도 귀하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만약 죽는 것에 의미가 없다면 태어난 것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죽음이라는 거는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죽어가는 그러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그 죄를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를 우리에게서 옮겨주셨어요. 동에서 소가 먼것 같이 옮겨주셨어요. 두번 다시는 우리가 죄에 다시 연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죄의 종이 돼서, 죄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 속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던 그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셔서, 거기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었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의 결과인 죽음하고는 우린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타고 태어난 그 갖고 태어난 어떤 의 때문에, 아니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한 어떠한 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에요. 내 가진 거 죄밖에 없을지라도, 선은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그냥 주신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람이 초상집에 가면 삶이 그 내가 눈에 보고 사랑하고 그 같이 옆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다시는 우리가 세상에서 함께 할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직면하게 돼요. 그걸 보게 돼요. 그런데 그게 내 결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엄마 아버지가 이제 연로하신 엄마 아버지가 아버지는 암에 걸리시고 이제 엄마는 풍에 걸리시고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일을 같이 겪으면서 이제 딸들이 다 모였었어요. 딸들도 지금 다 50이 넘었고 이제 늙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딸들의 다 얘기가 뭐냐면 이게 우리들의 앞날이라는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은 내가 늙을 거를 생각하지 않고 내 육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년 만년 예쁘고 날씬하고 뭐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뭐 별로 원래가 거울을 보고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요몇년 사실 거울을 제대로 들여다보고서 뭐 화장을 하고 그러질 않고 생활을 했어요. 너무나 아팠고 또 경황 없는 삶이 쭉 이어지다 보니까 그냥 저는 별로 이렇게 거울 들여다보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요새 문득 보면은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내 얼굴이 아니게 느껴요. 그제 책상 앞에는 그 손주들하고 찍은 사진들이랑 애들 결혼식에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 그 사진의 얼굴하고 거울에 비치는 내 얼굴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저희 엄마가 젊었을 때부터 제가 쭉 봐서 알잖아요. 엄마가 지금 80이신데 사람들은 다 젊다고 예쁘다고 그러고 뭐 얘기해도 내가 엄마의 젊었을 때부터의 모습을 아는데 정말 엄마의 그 부서져 가는 육체와 그 모든 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또 그렇게 된다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보여지지 않았지만 우리도 그렇게 간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걸 초상집에 가서 자기의 결국을 보면, 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잔뜩 쌓아 갖고 있어도 아무 소용 없구나. 내가 이렇게 지금, 뭐가 막, 이러쿵저러쿵 해도, 응? 고생을 하는 사람은 고생을 하는 사람들 대로, 즐거워하는 사람은 즐거워하는 사람들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결국 죽음 앞에 우리는 그것이 어느 것도 더이 세상에서 연장되지 않는 거거든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의 그 죽음이 거기에서 끝나나? 아니,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영혼은 죽지 않는 거거든요. 육체는 죽지만. 그러니까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나의 존재와 나의 인격, 나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초상집에 가서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 잔치집 가면 흥겁고 막 떠들고 술 먹고 춤추고 하다가 와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초상집에 가면 오히려 우리들의 삶의 근본, 나의 존재의 근본을 생각하게 되니까 그게 더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한다. 산자. 물론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산자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산자입니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 하셔. 생각이 있으면,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에 유심하리라. 우리 예수님 안에 산다는 거, 하나님하고 더불어 산다는 거는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배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걸 통해서 또나 자신을 보고요. 정말 하나도 그대로 가는 게 없어요. 넘어져도 그대로 일어나는 일이 없고, 어떤 비바람이 오든, 어떤 폭풍우가 오든, 어떤 눈보라가 치든, 해가 쨍쨍 내리지도, 가뭄이든 홍수든 어떻든 간에 거기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보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고,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우고, 거기에서 믿음이 더해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더 고라지고, 거기에서 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는 그러한 일들을 거기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됩니다. 우리는 웃고만 살았으면 좋겠지요. 즐겁게, 기쁘게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세상에서의, 해 아래서의 삶은 사실 좋고, 기쁘고, 원하고 하는, 행복하다 하는 그런 것보다 정말 수고함과 슬픔이 많고, 수고하고, 짐지고, 매일 괴로움이 족하게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슬픔이 웃음보다 낫대요. 슬프면 마음이 슬픔에 빠져서 거기에서 우울증이 걸린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슬프면 우리는 더 마음이 좌정해요. 그러니까 홍조를 띠고 들뜨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슬픔이 낫다. 왜?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된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슬픈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것이라. 위로라는 것은, 격려라는 것은, 우리가 슬플 때, 우리가 뭔가 그 마음이 약해졌을 때 받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슬퍼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이 좋게 된대요. 근데 그냥 웃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붕 떠버려요. 그냥 상황 속에서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고 그냥 하나님을 잊은 채 가볍게 그냥 정말 자기가 어디 서 있는지도 왜 사는지도 무엇인지도 생각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흘러갑니다. 그거는 기뻐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얘기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음해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웃음, 여기에서 연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쾌락적인 얘기예요.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내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매자들이 쫓는 일이고, 우매자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초상집에 가면 나의 결국, 우리 인생의 결국도 보고, 우리가 서로 그러한 존재들이니까 서로 긍휼히 여기고, 정말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그 용서하고, 그할수 있는, 그러한 동정할 수 있는 일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초상집에 가가지고 그 상주들을 위로하지요. 저는 그 일본, 아, 저기, 영어 중에서 그 Sorry about 할 때, 미안하다고 할 때, 우리가 꼭 내가 뭘 잘못한 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죽었어도 I'm sorry 하고, 그 사람이 당한 슬픔에 대해서 마치 내게 원인이 있는 것처럼 I'm sorry를 잘 해요. 엊그제 이제 그 아버지 그 수술하는 동안에 수술실 대기실에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데 막 위로하다가 그 가족이 얘기하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얘기하는 게 Sorry about 트래픽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래픽이 이 사람하고 상관없는 거죠, 사실. 그래도 그거를 네가 나를 이렇게 찾아왔는데 병원까지 찾아오느라고 그차 혼잡한데 와 주어서 고맙다도 되지만 미안하다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미안하다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미안함은. 우리가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격려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낮아져야 돼요. 윗자리에서 위로하는 거는 어떤 때는 위로받는 사람을 더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낮은 마음으로, 내가 미안한 마음으로, 마치 정말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잘못한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그 상대방을 그 감쌀 때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다만 말이지요. 미국 영어지요. 그런데도 그러한 그 언어라는, 언어 생활이라는 게참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에 익혀서 많이 생활하기 때문에 말에서 말로 우린 표현을 하잖아요. 마음을. 근데 그러한 말을 우리가 익히면서 살면 아, 참 좋겠다. 우리나라 말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린 미안하다 소리, 고맙다 소리 얼마나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정말 아픈 형제들을 보고 정말 우리가 그 정말 빚진 마음을 갖는 거. 또 하나님이 우리가 아프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울어주시고 하나님이 더 아파해 주시고 하는 걸 우리가 느낍니다. 그럴 때뭘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위로받는 거예요. 하나님 높은 보좌에서 아무것도 안 겪고, 하나도 아프지 않고, 하나도 안 하는데,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알아. 이러면은 그게 우리한테 안 오는데, 그 예수님의 고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겪으신 거, 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신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내가 지금 겪는 거, 뭐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고, 뭐 누구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치러주신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위로받는 거잖아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체휼히 여기시면, 우리랑 똑같이 그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초상집에 가서 상주들을 얘기할 때, 또 거기에 모인 사람들끼리라도, 우리가, 우리의 결국이 다 동일하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꼭 무엇을 잡아야 되고, 우리가 잡고 있는 지금 이 땅의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헛것이고, 우리의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어떤 방도로,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나, 분명히 누구에게든지 다 임하잖아요. 가장, 뭐랄까, 잘 사는 삶은 항상 오늘 이 순간 죽어도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근데 초상집에 가가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된다. 그것이 지혜자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음해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음해자의 웃음소리는 솥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학이 지혜자를 음해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우리는 지혜자가 책망한다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그냥 자기식으로 비판해서 우리를 지적해서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자의 책망은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순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보면 우리가 그 앞에서 나의 어떠한 주장도, 나의 어떠한 의도, 나의 어떠한 변명도 다 그냥 잠잠합니다.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세예요. 우리가 누구가 나한테 지적을 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어떡해요? 화나지요? 싸우려 들지요? 그리고 변명하고 대꾸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그렇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요. 지금 상황은 이렇고요. 말씀은 그렇지만 하나님 나는 그렇게 못해요. 살겠다는 얘기인지 죽겠다는 얘기인지 하나님 믿겠다는 얘기인지 아니겠다는 얘기인지 말씀대로 살면은 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건데. 스스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자기의 의와 자기 주장, 자기 말을 버리면, 자기 생명을 버리면, 자기가 스스로 살고자 함을 버리면 모두가 참 생명을 얻을 건데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한테 일러 바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지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는 말을 그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대답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계속 하나님한테 원망하지요, 불평하지요, 요구하지요, 지시하지요. 하나님을 지금 가르치려고 드는데,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드는데,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뭐 사람들이 자고 해서 하나님 앞에 높아져서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인생이 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며 자기 일을 하며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태어난 육입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우매자지요. 근데 지혜자는 그렇지 않는다. 지혜자의 책망을 받아들이면 삽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는 거는요, 우리를 벌 주려고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벌 주시려면 아무 말도 안 하시면 돼요. 아무 말도 안 하시면 우리는 나 잘난 줄 알고 나는 다 괜찮은 줄 알고 계속 죄짓고 계속 하나님 앞에 높아져서 계속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테니까. 근데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거는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길이 너의 길이니까 이것이 살 길이니까 하고서 지금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그의 받으신 자를 징계하신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책망은 지혜자의 책망은 살리는 손길이고 사랑의 손길이지 절대로 비판하고 너는 그 죄밖에 없어. 너는 선이 하나도 없어. 너는 정말 아무 쓸모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쓸모없는 우리를 전 세계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쓰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식으로 옳다 그러고 나 옳다는 그거를 어떻게 했겠어요? 그거를 죄로 비추시고 책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지혜입니다. 그래서 아들아, 아비가 책망할 때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귀를 막지 말고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여라라고 계속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래 듣는 것이나 우매자의 노래는요, 그냥 흥겨웠고 즐기고 아니면은 슬프면 또 슬프고 뭐 그런 거예요. 사람의 얘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거지만 그거는 땅의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살리는 힘이 없습니다. 당장 위로받는 것 같기도 하고 당장 기쁜 것 같기도 하고 즐거운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 뭐 여기 록그 콘서트 같은 데 가면 다들 광란, 다들 미친 것 같아요. 또뭐그 슬픈 노래 듣고 같이 울고 같이 또 아파하고 같이 흥겨워하고 그 노래라는 거는 우리의 정서에 굉장히 많은 것을 공감, 인간에게서 나온 거니까 인간에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왜? 그거는 우리의 내면을 바꿔주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게, 순전하게, 거룩한 그 삶을 살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매자의 웃음은 그때그때 막 뭔가 흥겹고 즐거워서 깔깔거리는 것 같아도 소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아. 소리는 요란하지만, 그러나 금방 불이 꺼져버립니다. 애들이요, 깔깔대고 웃다가 또 울다가 웃다가 자라지요. 응?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뭘까 슬픈 거나 그 기쁜 거나를 이렇게 빨리빨리 바꿀 수 있어요. 어른은 그게 잘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의 기쁨은 그 당시 아무리 기쁜 것 같아도 해가 쨍쨍 치다가 구름이 오면은 해가 가려버리듯이 그거는 그냥 다른 일이 생기면 금방 그 타던 나무가 그냥 잿더미가 되듯이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에서의 그 연락, 이 세상에서의 그 기쁨, 그런 것은 너희들에게 지속적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계속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탐하기 지혜자를 음해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케 한다. 탐하기라는 거는요, 이말 그대로 얘기를 하면 학대하는 거를 탐하는 거죠. 권세를 과용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대해서 학대하는 거를 즐겨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그 예수님 영화가 뭐지? 그 예수님 그 영화를 보면은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가죽 채찍으로 이렇게 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하며 가시 면류관을 세우는 그러한 그 로마 병정들은 그게 직업이에요. 그런데 노상 그것만 하고 있으면 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에는 광기가 있고 그 사람들이 맨정신으로 하기 어려우면 술에 취해가지고 뭔가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평상시에 그런 정상적인 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돌아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직업 삼아 매일 하고 있으면 돌겠다 싶어요. 자기가 사람을 괴롭힐 수 있고, 부려먹을 수 있고, 지배할 수 있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거 있을 때, 자기 마음이 뭔가 불편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뭔가 그 힘을 과시하고 싶을 때, 어떻게 약한 자들을 괴롭힙니다. 어떤 때는 부모들이 자기의 가진 그, 권위를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지배하고, 아이들을 자기의 욕심의 도구로 아니면 자기들의 허영으로 그냥 아이들을 오히려 괴롭히고 그것이 애들을 학대하는 것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면 내가 약하니까 아니면 내가 바쁘니까 그러면서 애들을 그냥 방치해버려요. 그러한 모든 것을 즐겁게 하고 계속해서 하고 그것을 나쁜 줄도 모르고 그냥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탐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지혜자를 어떻게 음해하게 한다. 그렇게 하면 지혜로 살 수가 없게 되고 어떠한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음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오히려 뭐예요? 청빈한 사람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기가 훨씬 쉬워요. 힘 있고 권력 있고 부가 있으면 자기의 그 가진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함과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거예요. 왜? 그거를 과시하고, 그거를 의지하고, 그거를 자랑 삼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지혜자로서 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혜자라는 거는 하나님이고, 또 사람이 지혜자로서 산다는 거는 내가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고 할 바를 하지 못하고 또 스스로 그것을 행할 수 없으니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하게 하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자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자는 하나님의 공급의 줄을 갖고 지혜자가 되는 것이지.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지만 그가 육의 소욕으로 사니까 왕이 돼서 부를 갖고 명성을 갖고 자기의 소욕대로 사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우매자로서 결국 살고 우상숭배자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말은 잘하지만 이렇게 지금 전도자로서 얘기는 하지만 그의 삶도 지혜자로서의 삶을 살 능력은 솔로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도 마찬가지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지혜자로서 살 수가 없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믿음을 갖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가진 믿음 갖고 내 믿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제도 나를 살려주셨고 오늘도 나를 살려주시고 내일도 살려주시기에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또 보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애써서 믿음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걸 또 유지시켜야 되고 결국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된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함이나 우리의 다름질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갈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한다. 뇌물은 뭐 아부에서 건네주는 거죠. 나를 추켜주고 나에게 원하는 거를 주고 나한테 뭐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명철이 흐려져 버립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재판을 할 때도 누가 재판장한테 뇌물을 주면은 그 재판장이 뇌물을 받으면은 준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뭔가 그 끈아풀이 마음이 안준 사람하고 다르죠.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른 것처럼. 내게 잘해주는 사람은 내가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뇌물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이 기뻐할 만한 것, 그 상대방이 원할 만한 것을 줍니다. 근데 그 뇌물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뇌물을 받으면 명철이 흐려진다. 결국 하나님의 그 공정한, 순전한, 거룩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 수가 없게 된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지금 상황이 어떻든 뭐가 어찌 보이든 정말 구름 한점안 보여도 비가 올 것이요. 길이 막힌 것 같아서 사방에 캄캄해도 그래도 빛이 비출 것이요.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어지는 것이고 내가 하리라 하면 하시는 것이고 내가 이루리라 하면 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의 시작은 뭐예요? 말씀이 시작이라면 그분이 친히 하시니까 우리는 그거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증거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만 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는 흐지부지 되는 것이 수도 없어요. 근데 시작보단 끝이 낫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어떻게 맹세하고 말로 어떻게 했다라는 그것보다는 어떻게 살아서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를 중히 보십니다. 말은 번들어라하게 잔뜩 했어도 자기가 기억할 수도 없는 맹세를 잔뜩 했어도 많은 고백을 했어도 그것이 내가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흐지부지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듣고 순종하며 살다 보면은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삶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나님한테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안 해도 하라는 대로만 살아도 하게 하시는 것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심을 우리 자신이 맛보아 알며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견이나 우리의 어떠한 그 다짐이나 우리의 그 어떤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시작하심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심이 우리에게 계속 문이 열려져 있어서 계속 그쪽으로부터 들려지고 계속 우리를 통해서 역사되고 계속 그것이 흘러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보다 끝이 낫다.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선택은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의 이루어짐을 위해서 우리는 선택되었고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교만화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대드는 거죠. 아마 본인이 그걸 교만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베드로가 내가 죽기까지 따르리라 한 게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한 거는 그의 그냥 진정의 그때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에 이것을 내가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잊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본인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높아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상식과 모든 그러한 세상적인 것 하나님 아는데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굴복시켜서 다 파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비로소 역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체들과 얘기할 때 모든 길이 막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정말 바닥까지 갔을 때 우리는 이제 올라갈 길만 있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차례고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참으셔서 우리의 자기 일을 그치는 것을 기다려주셨고 또 그 자기 일을 그치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자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일하시고자 그렇죠. 그런데 교만한 자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의 시간, 자기의 방법이 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랍니다. 화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이, 사람들이 뭐가 다 다른데 원인을 쥐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라고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분노하지요. 그러나 자기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것도 결국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제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참 나는 어떻게 회개할 수도 없어라고 하는 때가 있는 건 내가 잘났다고 나 한 일은 다 잘해온 거야라고 얘기했어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살아온 자체가 내 힘이 아니라 너무나 은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죄밖에 없고 나는 정말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바라고 믿지 아니하면은 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항상 붙들어 주셔서 살아왔기 때문에 뭐 내가 다시 살면 더 잘했으리라가 되질 않는 거예요. 또 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씀 주셔서 빠져나온 그 이어진 삶이기 때문에 무리를 걸어온 것 같고 길 없는 길을 걸어온 그 길이 지금의 나를 이렇게 인도했기 때문에 뭐 내가 뭘 따질 게 없어요. 앞으로도 또 그 말씀 따라서 그 주님 따라서 가는 그 하루하루의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을 이어나갈 뿐이지 뭐 뒤돌아보고 이랬으면 좋았을 걸 저랬으면 좋았을 걸 할 그런 후회나 그런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기이하게, 너무나 은혜로, 너무나 후대하시면서 그 미물 같은, 없는 것 같은 그런 나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늘 함께 하시면서 늘 말씀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그냥 내 안에 거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할게. 너는 나를 따라라. 계속 말씀하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 경황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렇고, 엄마 그렇고, 저 그렇고, 뭐, 저의 아이들, 가정, 또 지체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의 문제들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지금 문제 아닙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각기에게 얼마나 정말 그 아름답게 후대하고 계시며 은혜로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모두의 입술 속에서 정말 좋으신 주님, 그리고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복됩니다라는 거를 고백하게 해주시니까 사실 우리에겐 나쁜 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암에 걸렸고, 중풍에 걸렸고, 교통사고 났고, 뭐가 깨졌고, 뭐가 잃어버렸고, 뭐가 지금 문제가 있고, 아프고, 다 있지만, 사는데 그런 거 다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 속에 지금 중요한 건 주님 계시다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운행되고 있고, 그 속에 주님의 선하심이 있고, 유익하게 하심이 있고,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고, 우린 지금 다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화낼 일이 아니라, 여기서 결단 내려서, 여기에서 답을 내려서 뭘 어떻게 할게 아니라, 지금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일들의 결국은 인생은 죽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선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지금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화낼 일 없어요. 뭐 원망하고 입내밀 일 없어요. 놀랄 일도 없고. 너는 음해자의 품에 머무릅니다. 자기에게 화내도, 사람에게 화내도, 하나님에게 화내도, 세상에게 화내도, 화는 화를 부를 뿐입니다. 자기를 더 상하게 하고, 더 어리석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듭니다. 화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속에 막 어려운 사람은 옛날이 좋았더라를 잘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거는 지혜가 아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낫고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은 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고, 계속 사랑하시고, 계속 은혜 베푸시니까, 우리가 하루 잘하면 잘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크기도 더욱 누리는 거고, 또, 주 안에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면, 그 죄를 더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제가 더 나은 것이 아닙니다. 어제가 있어서 오늘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이 최상의 날이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날입니다.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같이 유익하다. 지혜는 우리에게 없으면 어둠이 되고요. 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아무리 귀한 걸 줘도, 아무리 보배로운 것을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그까짓 거 하고요.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주신 것을 복을 복으로 알고, 정말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사랑을 사랑으로 알고,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고,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아는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실체로 맛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눈이 지혜요. 그렇게 보게 하시는 능력이 지혜고, 지혜는 예수님이십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 세상 사람의 지혜는 결국 물고 먹고 경쟁하고 비교하고요. 자기 자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희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너희들 지혜롭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순전하고 양선이 가득하고 편벽이 없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정말 성령께서 지혜의 영이시지요. 예수님에게 진리와 지혜가 충만하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지혜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했고 어리석은 것으로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햇빛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가 자랄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는데요. 지혜가 없으면 햇빛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거꾸로 그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다. 우리가 햇빛을 유익으로 받아들이는 건 생명이 있음으로 유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살아야 유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햇볕이 쬐면 바래고요. 마르고 날아갑니다. 그냥 말라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있으면 햇볕을 보고 유익하게 오히려 거기서 양분을 얻고 거기서 자라갑니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라. 사람은요, 돈의 보호를 받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돈이 있으면 많이 보호를 받아요, 삶 속에서. 권력이 있으면 보호를 받고, 그 권력과 힘과 돈은 이렇게 같이 갑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거를 요구하고, 그거를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혜도 보호하는 게 된다. 그런데 지식이 더욱 아름답다. 왜냐하면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한다. 돈은 생명을 보존하지 않습니다. 세상 지혜는 악인의 깨는요, 생명을 보존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 높아져, 하나님에게 등 돌려서 오히려 자기 지혜로 어떻게 해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받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해요.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를 깨달아서 하나님에게 내 지혜가 없사오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어리석고 나는 어리니 나는 미천하오니 비천하오니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배우겠나이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듣고 가르침을 받고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게 해준대요. 우리의 마음이 지혜의 샘이 있고 거기에 생명의 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키는 거죠. 내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고집하고 나 옳다 그러고 내 주장만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지키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마음을 어리석고 어리고 정말 죄된 악하고 하나님 앞에 높아진 그러한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비우고 주님의 부으신 그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공급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수도관이 있어도 수도 근원에서 물이 오지 않으면은 그 수도꼭지에서 물을 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지혜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우리의 지혜는 우리 스스로에게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 계속 거기서만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요.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아 와요. 그리고 모든 것이 주의 뜻을 이루고, 주께로 돌아가고,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자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절대적으로 움직이고 운행하고 계시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불가능이라고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냐? 하나님이 연 문을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은 문을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굳게 한 것을 똑바로 곧게 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의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걸 이루어지다 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걱정되는 게 많고,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하고 막 얘기해요. 하다못해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선교단체를 뭐 하고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할 때도 내가 막 세워놓고 이러고서 하면, 그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길이 열어주세요 막 기도하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나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를 하면, 우리는 사실 뭐 어떡하세요, 어떻게 해주세요가 없어요. 왜? 성령님께서 그걸 하시고자 우리 안에 계셔서 매일매일 가르치시고, 매일매일 인도하시고, 매일매일 역사하시고, 매일매일 하게 하시니까 우리는 열심히 듣고 열심히 그냥 따라만 하면 되는 거거든. 하게 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하게 하심의 거스리는 나의 것만 열심히 버리면 된다고요. 죄로 고백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의 그 고백을 마음으로, 삶으로, 시시분분 모든 속에서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심은 어떤 상황 상관없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정말 기이하게, 그러나 반드시 역사하시고 이러십니다. 하나님 거짓말 안 하세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날까 봐, 못 드러날까 봐,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질까 봐 우리가 노심초사할 일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원함이 돼야 돼요. 자원함이 돼야 돼요.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돕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개죽음을 당하는 것 같아도 그걸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이게 영광이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지금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의심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속에서라도, 아니,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시고자 우리를 그 자리에 놓으신 거를 인정하고, 잠잠히 하나님이 메워주신 그 자리에 그 멍에를 메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일으키시고, 거기서 세우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형통한 날, 이거는 사실 내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날 기뻐하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요셉의 얘기에 많이 나오는데,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고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뭐를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려다가 결국은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가지고, 그리고 이집트에 가가지고 노예가 됩니다. 거기에서도 억울해서 감옥에 가서, 또 감옥에서도 억울하게 계속 있다가, 그가 총리 대신 될 때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려요. 그래도 거기에 계속 하나님으로 인해 형통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지켜주셨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의 가장 형통함은 하나님하고 길이 열리는 거고,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 속에 막히는 것이 없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러한 형통함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라. 왜? 이건 은혜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거니까 기뻐하래요.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곤고한 거는 우리가 힘이 빠진 거죠. 피곤하고 힘들어진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럴 때는 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약해지거나, 우리가 뭔가 지금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형통한 것을 막는 이물질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환경 속에 나 자신에게 참 영향받기 쉬운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앞설 때는 우리는 금방 권고해져요. 금방 평강이 깨지고, 금방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고, 금방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근심, 걱정, 두려움, 원망, 두리번거림이 생깁니다. 외로움이 생깁니다. 그게 권고한 거예요. 그럴 땐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 그러겠어요? 하나님하고 우리에게 막힌 그러한 것이 무엇인가? 꼭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도 우리 삶에는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과 싫어하는 것, 그런 것들이 같이 있습니다. 태어나고, 그리고 정말 잔치를 하는 그러한 때도 있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하는 그러한 날도 있는데 하나님 그두 가지를 다 주셨다 얘기해요. 전도자는 이해 아래서 있는 거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즐거운 일도 어려운 일도 다 헛거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를 살리지 않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안 하고 그것이 우리의 문제 해결이 아니고 또 제일 문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 아래 있는 거는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그리고 무의미한데,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병행하게 했느냐. 하나님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에게 공급줄이 옴으로써만이 우리가 능력을 갖고, 기쁨을 갖고, 평강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그 시선이 조금만 약해지면, 다른 데 바라보면, 그리고 다른 감정, 다른 말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앞세우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금방 못 누리게 됩니다. 그거는요,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그 수준,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우리의 존재가 시작되었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있고, 우리의 삶의 의미도 목적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고, 그리고 방도입니다. 그거를 떠나면 우리는 앞에 일을 자꾸 생각해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이렇게 막아야 되고, 저런 일이 일어나면 또 어떻게 되나. 계속 궁리합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절대로 알지 못하게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그러나 시종을 알지 못하게 돼.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만 알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나를 믿고, 나를 바라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지.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셔서, 네가 알아서 해, 이제. 그렇게 하시질 않으세요. 그냥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지. 가지가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 보고 네가 열심히 어떻게 해가지고 열매 맺어라고 얘기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태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우리가 느끼고 우리의 힘, 우리의 어떤 말, 우리의 애씀과 노력에 하나님은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붙어서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으면 우리는 뭐예요? 만사 형통할 것이고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정말 임하신 천국 안에서 그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릴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오늘 주신 은혜도 못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베푸시고 주신 그러한 모든 은혜 다 헛된 거예요. 그런 악한 병에 들어있는 겁니다.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능히 헤아려 미래를 알수 없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내일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시고, 우리의 보장자시고, 그리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서나 앉으나 정말 밤에 달이 해가 낮에 해가 우리를 상치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복을 복으로 누리고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하셨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매일매일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